지난주에 저는 예배당이 좀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더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휴가에서 잘 돌아오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2009년 12월에 시작했던 마태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보내야 됐습니다.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마태가 그린 결론의 모습은 성육신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며 영광스러운 절정을 이룹니다. 따라서 마태는 사도들과 교회의 선교적 임무와 연결하여 부활 이후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태 복음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짧지만 중요한 만남으로 결론 지음으로써 하나님 오른편 보좌로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진실이라는 점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명백한 증언을 기록한 후에, 특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권위 있는 명령의 역동적인 장면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설명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0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세기에 걸쳐서 신학생들은 전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마태복음의 매우 고유한 부분인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로버트 H. 건드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마태 그의 문학과 신학적 예술에 대한 주석에서 마지막 구절에 대한 풍부한 의미들을 주목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명령의 권위, 세례의 삼위일체적 연결성, 제자들 사이의 의심의 위험, 제자 양육 사역,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제자의 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완성으로 이르게 함, 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해 이루어야만 하는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실들에 대한 반응에 근거하여서 마태는 여기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사역을 유대 민족에게로만 제한하셨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6절의 앞부분에 나오지만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then이라는 그때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이 단어는 그때 또는 그러나라고 번역됨으로써 이전의 귀절과는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게 하려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기만적인 노력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과 대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15절, 11장에서 15절과 16절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결론 구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8절 상반절, 이곳은 18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은 지상명령과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한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갈릴리로의 기한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의 갈릴리까지의 여정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에 대한 참조 구절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시 전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바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신적인 여인들 중 일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둘러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은혜롭게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많은 확실한 증거를 주신 예루살렘에 적어도 8일 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이 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중요한 만남을 위한 장소와 시간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미리 정해진 모임 직전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디베레아 바다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예기치 않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 동의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이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산에서 모이기로 한 날짜 얼마 전에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리의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가는 여정은 보통 5일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맥아더는 이 모임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5일에서 20일이 지난 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의 이 모임이 부활 이후 20에서 35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을 11명의 제자로 확인합니다.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마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유다의 배반의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유다는 열두 제자의 무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열두 제자가 아니라 열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 대신 결국 마띠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열한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모여든 더 큰 무리의 제자들을 위해 인정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산에 데려가서 지상명령을 위임하기 위해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28장 16절에 바로 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산에 모였음을 기록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에 대한 이전의 참조구절을 살펴보면 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마태가 확인한 이 장소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임을 위해서 이 장소를 가리키신 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을 이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적이 있던 다른 모든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고 예기치 않게 나타나셨지만 이 산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일하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산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왜 이 모임의 장소가 산이어야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12절, 14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산에서 전파하셨고 이것을 산상수훈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3명의 제자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는 예수님은 산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산은 신성한 계시가 드러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1명의 제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바로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오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알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보러 갈릴리로 갔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렌스키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만난 11명의 제자들만 갈릴리의 먼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소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걱정된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부활한 당일 아침에 무덤에서 천사는 그곳에 간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28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2인칭 복수 대명사인 너희는 분명히 이 여인들이 그곳의 모임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와 갈릴리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알리신 때의 시간적 간격은 큰 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자면 큰 무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진 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모임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예수님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적과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만나셨고 이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누군가가 관찰한 것과 같이 인용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된 나타나심에 대한 기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5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이야기되었던 바로 이 약속이야말로 이 큰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관해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실이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확인합니다. 자신의 관증 외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세대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하여 줍니다. 여기서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어서 그곳에 쉽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곳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신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의 수는 약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바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갈릴리산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B.H. 캐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용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큰 만남을 가짐으로써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집회가 열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성난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 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졌던 사람들은 이처럼 정하여진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바로 11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경배와 예배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으로 묘사하는 표현적인 용어입니다. 이 특별한 용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유대적 배경과 훈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인간을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여준 이러한 공개적인 예배 행동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성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예배 태도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효과적인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던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특별한 반응이 보여졌다는 것이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놀랍기만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경 기록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미화된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 사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처음에 보였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마태가 16절에서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한참 부족하고 불안정함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이처럼 의심하던 사람들은 그곳에 모였던 큰 무리들 중에 일부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러나 라고 하는 앞내용과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일부는 의심했다라는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과 의심했던 사람들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부는 의심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이해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의심했던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가능성을 세웁니다. 11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도마도 의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마가 갈릴리 산에 있었던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두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때 도마가 의심을 극복하는 계기를 이미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의심하던 자들이 11명의 제자들 중 속해 있던 누군가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면 그들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아마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때에 그들의 의심이 사라졌으니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 생각에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조차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태가 충실하게 남긴 이러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과 11명의 제자와 같은 핵심적인 사람들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돌고 있던 루머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을 훔쳤다는 그러한 루머 말입니다. 이 의심하던 사람들은 자세히 이것을 살펴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데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지상명령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속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고려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0절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절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그분을 만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약속의 초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까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말하며 항상 예수님을 소망하라고 권고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기록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바로 구원의 의미를 다룹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은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과 함께 끝냅니다.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끝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현된 임마누엘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끝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장 18절 하반절에서 전능하심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힘입니다. 형용사 모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가 완전하며 무한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라는 문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여된 권세의 두 영역을 묘사합니다. 렌스키는 마태에 관한 그 성경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 속한 살아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 천사, 천사장, 권세, 통치권, 힘, 지배, 왕위, 그리고 영광에 있는 성도들을 표용합니다. 이 권세는 또한 그들의 우두머리가 정복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빼앗아 가져가신 분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주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영어 표현으로서는 현재 완료 수동인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완료형의 시제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권세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는 또한 권위로도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마치신 승리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네 가지 활동 중에서 바로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 세 번째로는 세례, 그리고 네 번째도 가르치기입니다. 여기에서 문법 구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네 단어 중에서 모든 민족을 가르친다는 단어만이 동사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동사가 아닙니다. 다른 세 단어인 가다와 세례 그리고 가르침은 모두 현재 분사의 형태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가르친 자라는 이 바로 한 곳만이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어인 가르치다만이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이고 또한 2인칭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제자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가르치다와 20절에 나오는 가르치다에 대한 그리스도의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성경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이 구조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에 초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사는 이 중요 동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현재 분사들은 바로 주요 동사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곳을 가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더라도 이들의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이 다른 명령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적용할 부분들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적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회개하였는지 회심하였는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된 사명은 바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각 신자가 이 명령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요구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모든 생각이 교회에 오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또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길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가는 것은 각 신자의 임무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 전도활동이 처음으로 신자들이 찾은 이웃의 복음화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궁극적인 범위는 온 세계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교회로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곳에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위해서 참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팀들은 그들의 재정적 또 시간적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 위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재정적인 헌신은 이 선교에 참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제자를 삼는 것이 회심자를 만드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암시되기는 합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용어는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위해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무엇을 이해했다고 하여서 제자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배우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은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들은 듣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들입니다.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개인적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언급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이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 위격이 언급되었지만 바로 하나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려들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로부터 씻겨지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것으로 아버지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증거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줄의 글로 제시된 구원의 진리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도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긴 영적 여정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나오는 가르침이라는 말은 곧 교회가 해야 하는 지속적인 임무를 가리킨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은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가르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함을 암시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새로운 신자들은 앞으로 그가 배우고 적절하게 해야 할 많은 교리적, 윤리적인 진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타스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배움의 날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어지고 받아야 하는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보여주는 목표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선택적인 받아들임과 믿음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순종에 대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하고 싶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시대인 지키게 하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하는 가르침이란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평생을 지녀화하는 헌신적인 결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파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그 신자의 전 생애와 성품을 만들어가고 지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된 신자는 가르침을 귀중한 보물로 간직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거나 거짓 가르침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행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참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듣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모든 것, 가능한 많은 것, 그리고 모든 것만큼이나 많은 것들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개개인들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만을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적인 것만을 가르쳐지고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신자들은 배운 모든 것을 관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달라지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바이러스와 또 이런 산불과 여러 가지 이후에 올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저의 모든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도전되는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혼자 남겨놓은 채 자기 자신은 부재중으로 남겨놓는 주님이 아니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을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나 너희와 함께 항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된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서 먼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것을 겪을 것이고 예수님의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임재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가 간헐적이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임재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강한 날과 약한 날, 성공의 날과 실패의 날, 기쁨의 날과 슬픔의 날,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 삶과 죽음의 날까지 모든 날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날에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왕으로서 소개하고 끝맺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이 그 이름을 듣고 믿어야 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주고 회심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 바로 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생각할 때 항상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고 내부적인 것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바로 중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아닌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이 제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에 할 성경 공부에서 많은 좋은 가르침들을 배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